하나님께 살아계시고 지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져서 가을과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제가 옛날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여자가 남의 집을 찾아가거나 아니면은 또 큰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 여자가 오게 되면은 부정탄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자가 오면 부정탄다 하는 이 말은 그 미신적인 또 여성 비하나 또 무시한 여성을 무시하는 문화가 만들어낸 말이죠. 실제로 그래 말은 남자도 여자보다 더 부정한 것이 실제로 남자죠. 실제로 보면은 똥 묻은 개가 개 묻은 개 나무를 한다고 남자들이 해보니까 뭐 여자들 오면 부정탄다 부정탄다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2장은 이미 예수님이 오심으로 폐지가 되어 있는 의식법입니다. 여인이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산후 후에 정결하게 되는 그런 규례의 말씀인데 이미 이 말씀은 폐지가 되고 끝이 났지만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의롭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 말씀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이제 정결하게 되었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이 무엇인지를 한번 발견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느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났다 하면은 그 가정에 기쁨과 즐거움이 됩니다. 그리고 가족과 이웃이 모두 다 축하를 해주는데 오늘 레위기 12장에 보면은 여인이 임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는 출산과 그리고 또 설교시간에 다루기 좀 그렇지만 여인이 월경을 할 때 그 사건을 보증하다. 지금 여러분 월경이 끝났다고 하면은 알을 낳지 못하는 암탉과 같은 그런 존재인데 월경을 보증하다. 제가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 창세기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우리는 creation mandate.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창조의 명령, 문화적인 사명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다섯 가지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게 축복의 명령인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려고 하면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레위기 12장에 보면은 출산과 월경은 부정하다. 하나님이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 주신 축복이고 명령인데 왜 레위기 12장에서는 아이를 출산하고 월경하는 것을 부정하다고 하셨느냐? 이게 웬 말이냐? 실제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과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보여주면 믿겠다 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과학과 기술의 발전으로 생활의 많은 부분이 진보되고 발전이 되었지만은 여러분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하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신 1세기는 지금부터 2000년 전입니다. 그 1세기에 팔레스타인의 종교의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성경을 환하게 구약 성경을 다 꿰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종교의 지도자들이 주님을 찾아와서 당신이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기적과 표적을 보여준다고 하면은 기적을 보여주면은 믿겠다라고 그렇게 주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Seeing is believing. 그냥 말만 하지 말고 기적을 보여주면 내가 당신이 하늘로부터 온 사람인 것 믿겠다 하는 말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여기 보면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 사흘을 들어가 있다가 다시 나온 사건. 주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뭘 성의합니까? 부활을 설명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1세기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구약 성경을 환하게 다 꿰뚫고 있었지만은 이 요나의 사건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1장 지난 주간에는 우리 음식에서 어떤 음식은 먹을 수 있고 어떤 음식은 먹을 수 없는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12장은 산모의 정결의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산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사람아 너는 누구냐 하면 내가 누구냐라고 묻는다고 하면 나름대로 나는 참 평범하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뭐 나름대로 인간이 누군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2장은 출산한 여인의 정결의 규례인데, 레위기 12장 1절 2절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레위기 12장 1절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일해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자, 1절로 다시 돌아갑시다. 이게 보면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보면은 만약 이 말씀이 아이를 낳은 여인에게 대한 말씀이면은 여인에게 직접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아이를 낳은 여자뿐만 아니고 모든 남자건 여자건 아이건 어른이건 또 노인이건 모든 사람에게 여인의 출산의 정결의 규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이런 기적들을 행하셨는데, 그런데 그 사복음은 그 주님께 하셨던 일 가운데 꼭 필요한 것들만 이렇게 간추려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복음이 기록된 목적이 뭐냐?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보면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함께 읽어봅시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사복음은 이 복음서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나는 영생을 얻는다. 죄 용서함을 받는다. 결국은 복음서는 우리 인간의 죄인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복음서가 기록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이 세계에서 1등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데 좀 좋은 1등도 있지만은 불명예스러운 1등도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한국의 세계 유일의 0점대의 출산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니까 두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출산율이 0.96에서 0.99%. 그러니까 두 사람이 결혼해 갖고 아이를 둘 낳으면은 그죠? 인구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두 사람이 결혼해도 하나를 안 놓으니까 실제로 앞으로 시간이 지나가면 점점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숫자가 줄어갑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 뭐 25년에 30년 후에 분명 한국은 노동력의 부족뿐만 아니고 소비와 투자가 급격하게 감소가 되어서 엄청난 그런 결과를 받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제 어떤 글을 읽어보니까 만약 이 추세대로 0.96에서 0.99 하나도 채 안 나는 이런 출산율을 가지고 간다고 하면 한국은 다른 것 때문에 북한의 핵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고 자식을 안 낳아서 저절로 한국도 망하게 되고 한국의 국력은 그때쯤 되면은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 지금 현재의 필리핀 수준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특히 사탄은 무자식이 상팔자다. 이 말은 사탄이 우리에게 세상이 주는 거짓말이죠. 분명히 성경은 시편 127편 7절에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말했는데 세상은 무자식이 상팔자다. 이 자식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만 잊게 만듭니다. 여러분, 실제로 세상 풍파에 닳고 다른 어른과 비교하면은 여러분 아이들은 참으로 순진하고 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를 말할 때 순진무구하다. 무슨 뜻입니까? 티 없이 순수하고 진실되다. 순진무구를 말합니다. 뿐만 아니고 아이들을 천진난만하다. 모든 행동에 꾸밈이 없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나타내는 순진함과 천진함이 있다라고 그렇게 아이를 이렇게 깨끗한 그런 좀 동심을 그렇게 말하는데 오늘 레위기 12장 말씀을 통해서 그 아이를 낳은 그 산모의 결례의식을 통해서 여러분 아이도 죄인이다. 아이뿐만 아니고 아이를 낳은 여인도 산모도 죄인이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12장의 말씀은 그죠? 여인이 부정한 것은 모든 인간은 아이를 포함해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난 금요일 어제 아랫기죠. 어시딘 근교의 조지타운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한 손에 사진 좀 올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킨드레드 옥스라고 하는 이 좋은 마침 그때 비가 오는 바람에 원래는 완전 야외에 나가서 이제 결혼식을 해야 되는데 그때 비가 왔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그렇게 결혼식을 했었는데 아, 분위기가 참으로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위기도 있고 분위기가 좋았고 이제 결혼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그 식장에서 이제 저녁을 먹었는데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그 치킨 브레스트로 요리가 된 음식하고 또 하나는 풀포크 뭡니까 돼지고기를 찢은 이런 맛있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요즘은 잘 모르겠고요. 제가 70년대, 80년대 그때 한국에 있을 때에 돼지고기 수육 또 돼지머리 눌린 이것은 그죠? 편육은 결혼식장이나 잔액식장에 가면 꼭 나오는 음식이 돼지고기였잖아요. 어제도 그렇게 제가 결혼식 연회에 가니까 거기에도 돼지고기를 주는데 만약에 구약시대 같으면 우리가 그 돼지고기를 못 먹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돼지고기를 부정하다. 그 돼지고기가 뭐 위생적으로 문제를 떠나고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하셨으면 부정한 것이죠. 여자가 산모가 아이를 놓았는데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하면 부정한 것이죠. 내가 조금 전에 오늘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켈리 자매에게 이제 의과대학생이니까 실제로 남자를 낳거나 여자를 낳으면 남자를 놓으면 40일만 부정하고 성경에는 여자를 낳으면 80일 있는데 남자를 놓으면 덜 부정하고 여자를 낳으면 의학적으로 더 부정하느냐 보니까 그게 아니라 하더라고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아이를 놓았는데 부정하다고 하셨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하셨으면 부정한 거죠. 왜냐하면 이 문제는 죄의 문제와 연결시켰기 때문에 부정하면 부정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그러죠. 새 생명이 태어나면은 가족도 기쁘고 이웃도 다 즐거운 좋은 소식인데 레위기 12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놓으면은 7일 동안 산모는 부정하다. 그리고 레위기 12장 4절에 보면은 33일이 지나면은 그러니까 7일과 33일 더 40일이죠. 40일이 지나면은 산혈이 깨끗해지고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서 성물을 만질 수도 있고 성소에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딸을 출 사람이는 아들을 출산하는 것보다 두 배로 더 부정해집니다. 아들은 7일이고 딸은 14일 그리고 66일 동안 80일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옛날 한번 생각해 보면요. 옛날에 그 우리 어머니들 그 우리 어머니 세대 보면은 어머니들이 또 아이를 놓을 때는 그죠? 남자가 그 근처 못 갔는데 제가 미국 와서 첫째 아이를 놓을 때 의사가 들어오라 하더라고요. 분만실에. 실제로 저는 그때 그 애를 첫째 애를 놓을 때 분만실에서 같이 있었습니다. 그 실제로 예전에 어떤 지역에서는 남자가 들어오면 좀 부정하다 해서 남자를 들어오지 못했다. 여러분 그 보니까 여러분 제 TV 드라마를 보면요. 옛날에 우리 조상들 시대에 어머니가 아이를 놓으면은 사람들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뭘 쳤습니까? 검줄을 쳤습니다. 그죠? 이 검줄을 이렇게 검의 줄이 아니고 사람이 못 들어오는 줄을 쳤습니다. 혹시 사진이 있습니까? 검줄. 예, 네, 없습니다. 보면은 그게 뭘 담이 검줄에는 고추를 달고 또 숯을 달고 TV 안 보셨습니까? 그러면 검줄은 요 새끼로 줄을 딱 만들어 갖고 거기에 고추를 달고 또 숯을 달고 또 그리고 뭐랬습니까? 솔방울을 달았습니다. 실제로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 뭔가 하면은 의미를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부승하니까 오지 마라라고 그렇게 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 레위기를 보면요.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떤 지역이 어떤 곳마다 나름대로의 문화적이고 관습적인 여인이 아이를 놓으면은 들어오지 못하게 했던 그런 규례가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아이를 놓으면은 그 양 이게 표피를 잘라라. 오늘 말하면 그 circumcision이죠. 포경 수술을 해라고 했는데 유대인들만 할례를 했던 것이 아니고 포경을 했던 것이 아니고 많은 지역에서 사람들이 민족들이 이 circumcision을 했던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떤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쪽으로 이 본문을 접근하는 것은 바른 접근의 방법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세상은 성경에 나오는 이 사건을 가지고 자꾸만 자기들의 눈으로 해석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시다면은요, 이 세상 사람들은 어느 민족이든지 이 홍수의 설화는 홍수의 신화는 모든 민족이 다 가지고 있다. 성경의 유일성을 자꾸만 부정하는 쪽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한글은 소리 글자죠. 소리로 글자를 만들어내는데 한자는 표의 문자, 한자는 글자 하나하나가 다 뜻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뭐 자기 한자를 만들었을 때에 성경적인 지식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한자 가운데는 성경의 사건을 담고 있고 또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노아에게는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은 노아의 여덟 식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방주라고 하는 것은 뭐 조그만 돛담배 수준이 아니고 거의 오늘날의 항공모함 수준의 큰 방주 배죠. 우리 배선자를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배선. 자, 여기 보면 이 배선이라는 것은 큰 배를 말합니다. 여기 보면요. 요 배선자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요게 배, 발음은 주로 합니다. 배주자. 그리고 여기 뭡니까? 여덟. 요거는 뭡니까? 입구. 배에는 누가 탔습니까? 여덟 명의 사람이 탔다. 한자지만 그죠? 노아의 방주를 연상시키는 글자가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설명을 하자고 한다면요. 1517년 10월 31일이 루트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교회는 10월 마지막 제주일, 다음 주일이죠. 10월 28일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는데 루트는 하나님의 말씀에 떠났던 중세 기독교회가 잘못되었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종교개혁을 했죠. 그 종교개혁의 기치가 뭡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다시 말해 이신칭의가 종교개혁의 가장 중심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의자를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의. 몇 개 했는데 여기까지 할게요. 의라고 하는 것은요. 양 밑에 나았자. 의로울 의는 양 밑에 내가 들어가면 의롭게 된다. 다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때 의롭다함을 얻겠다 하는 이런 거 우리가 한자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지 이 세계의 민족 가운데서도 신학을 또 성경을 설명하는 그런 글자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레위기 11장은 여자가 여인이 아이를 놓고 난 다음에 출산하고 난 다음에 관계된 이 부정 아이를 놓으면 여인은 부정하다라고 할 때 이거는 지역마다 또 문화마다 서로 다른 전통과 관습이 있는데 우리 성경의 메시지를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한다고 하는 것은 바른 성경의 해석법이 아닙니다. 실제로 오늘 이 레위기 12장 말씀은 아이를 놓으면은 아이도 부정하고 또 아이를 놓은 여인도 부정하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 되었다. 인간의 원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죄를 가지고 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 모든 사람은 바로 죄인이고 우리는 아담의 죄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부정에서 정결함 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은 제사가 나오고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나오고 있는데 죄인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여기에서 십자가를 발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뿐만 아니고 레위기를 읽으면서 나는 죄인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시면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발견하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레위기 12장에 출산한 여인의 정결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어머니가 아이를 놓고 그리고 정결해지는 과정을 통해서 두 번째로 알려주는 것은 상고를 통해서 새 생명이 태어난다. 그러니까 새 생명은 저절로 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상고와 고통을 통해서 새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난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새 생명을 통해서 우리 구원의 뜻,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라고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사진을 하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사진. 자, 여기 보면은 자, 요 보이는 선수가 누굽니까? 한국의 축구 국가대표 선수 이영표 선수입니다. 이영표. 그러니까 이분은 뭐 축구도 잘하고 또 유명하게는 한국에서는 모든 국민들이 아, 이영표 선수는 독실한 기독교인이다 하는 것을 뭐 국민들이 대부분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10월 초에 이영표 선수와 관계되는 뉴스가 떠올라서 제가 한번 그 기사를 읽는데 그 무엇인가 하면 이영표 선수가 셋째 아이를 놓을 때에 그죠? 그때에 이영표 선수 아내에게 뭘 말했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여인에게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과 수고를 주셨는데 당신 아이 놓을 때에 그냥 그 무통주사 맞지 말고 그대로 해놨자. 그러니까 실제로 그죠? 찬성하는 쪽에서는 아 신앙 좋다 잘했다라고 했는데 한쪽에는 당신이 엄마의 상고를 아느냐 네가 뭘 안다고 그렇게 하느냐 해갖고 찬성하는 생각과 반대하는 생각이 그러니까 이거는 기독교 안에 뿐만 아니고 한국에서죠. 그 이 선수가 또 유명한 선수니까 그 셋째를 놓을 때 당신 우리 셋째는 그냥 고통을 느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했다 욕들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여인이 아이를 낳을 경우에 레위기 12장 2절에 보면은 여인이 임신하면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그리고 레위기 12장 4절에 보면 30일을 지내야 산열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다시 말하면 아들을 놓고 40일의 기한이 차야지 성소에도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께 제사, 하나님께 예배도 드릴 수 있었다. 다시 말하면 40일은 정결케 되는 부성한 기간이다. 우리 보면 그죠? 여인이 40일 동안 아이를 낳고 성경에서는 회복의 기간, 또 산후조리의 기간, 이렇게 하면 왜 이 기간을 부성한 기간으로 말씀하셨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레위기 12장 말씀은 여인이 아이를 놓고 난 다음에 부정하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또 이 의학적인 측면에서 이 말씀을 한 것이 아니고, 보죠? 우리 태어난 아이나 또 아이를 낳은 엄마는 다 죄인이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을 그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레위기 12장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이유가 레위기 12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자, 대표적으로 보면 여러분, 아들이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며칠입니까? 40이 되었죠. 그리고 딸을 놓으면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며칠 되었습니까? 80이 되었죠. 그러니까 40일이 지나고 80일이 지나면은, 읽읍시다.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나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그러니까 40일이 지나고 80일이 지나면은 제사장에게 가져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번제, 하나님께 감사와 헌신의 제사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뭡니까? 속죄제. 속죄제는 뭡니까? 인간이 죄가 있을 때에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잘못과 허물을 용서받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는데, 그 여인이 아이를 놓았는데 무슨 죄를 지었다고 속죄제를 드리느냐? 여기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아이를 놓았다고 하는 것은 죄인을 놓았기 때문에 너도 죄인이다. 결국은 죄의 문제와 이 사건을 연결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또 여인이 정결하게 될 때까지는 40일이 지나고 80일이 지나고 수고와 준비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된다. 상고를 통해서 새 생명이 태어난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왜 딸을 놓으면은 80일 부정하고 아들을 놓으면 40일 부정하느냐? 하나님은 인간을,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느냐? 페미니스트들은 그죠? 여성신학자들, 성경은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구별한다, 차별한다, 그렇게 신학적으로 문제를 그렇게 제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남녀 차별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똑같이 만드셨죠. 차별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해산의 고통과 또 해산의 수고의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 해산의 수고의 최종적인 목적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가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자, 해산을 통해서 정결하게 되고 구원을 얻는 과정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이런 수고와 고통을 통해서, 준비의 기관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레위기 12장의 상고라고 하는 것도, 고통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도, 죄인이 구원받는 그 길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알려주셨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에 굳게 서기 위해서 바른 수고를 하면서 갈라디아 4장 19절에 이런 편지를 보내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형상을 닮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세워지기까지는 바울이 아이를 낳는 해산의 수고를 했고, 바울뿐만 아니고 또 주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의 형상을 입는 갈라디아 교인 한 사람 한 사람도 성화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해산의 수고를 거쳤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모세가 40일 금식기도를 하고 난 후에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맺은 언약이 출애굽기 19장 6절에 나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모세가 40일 동안에 이런 고통 가운데서 수고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유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고 또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이 기간도 주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기 위한 준비기간이었고,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통을 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레위기 12장은 우리 어머니의 상고를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아이가 태어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또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12장에 그죠? 아이를 낳는 산모는 단순히 이스라엘 여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의미하기에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에베소 교회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런 교회는 누가 세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오늘도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할 때에 물론 그곳에는 교인들의 헌신과 수고와 눈물이 있지만 그것보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셨기에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여인이 상고를 통해서 피를 흘리고 아들을 출산했듯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세우심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교회 가운데서 이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잘 세워지고 또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셔야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임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그 주님의 은혜와 크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